완전한 책을 원한다면 세상에 읽을 만한 책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완전한 사람을 원한다면 세상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중국의 문학가 루쉰이 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완벽하다면 오늘처럼 햇살이 따뜻한 3월을, 봄마중을 혼자서 외롭게 보내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면서, 서로 어깨를 빌려주면서 이 봄 그렇게 함께 간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고전읽기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진영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너무 잘 보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는 잘 보내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조금 심란했어요.
왜요?
왜냐면 눈 내리죠. 또 날씨 풀린다고 하더니 추웠죠.
그렇죠.
거기다 그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고. 네. 이게 무슨 테러니 아니니 하다 보니까
네네.
세계 평화를 항상 염려하는 저로서는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눈이 와서 깜짝 놀랐고요. 봄이 오는 거를 많이 샘하는지 꽃샘추위까지. 아우, 이번 주 계속 일교차도 크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고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테러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발 싸움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명복 빌고요. 비행기 잔해라도 빨리 발견돼서 사고 수습도 하시고 사고 원인도 속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궁입니다. 지금 미스터리인데요.
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답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비행기 잔해라도 정말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일수록 고전 읽기가 참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언제나 만들어주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모르세요?
생각보다 쉬운데.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를 검색하시고 다운 클릭하시면은
네.
이제 클릭이 아니죠. 네, 접촉하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볼테르의 캉디드에 이어서 이번 주 읽을 고전은요, 바로 중국 근대문학의 대표 아큐정전입니다.
네.
책을 읽기 전에 저자와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그냥 한자들을 읽으면 뭐 노신이라고도 하는데 루쉰 중국의 문학가이고 사상가, 혁명가이자 교육자입니다. 1881년 사오싱현에서 태어났고요.
네.
1898년 난징의 강남수사학당에 입학했고 그 다음에 서양의 신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1902년에 국비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다가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뜻을 품고 1909년에 귀국을 했죠. 본명은 조스런이에요.
아, 그래요?
1918년에 처음으로 루쉰이라는 필명으로 중국 근대 사상 최초의 소설인 광인일기를 신청년에 발표했고 1921년 중편소설인 아큐정전으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잇따라 많은 작품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중국 좌익 작가연맹도 만들고 중국의 문화사업에 공헌을 하고 또 외국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 힘쓰다가 1936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네요.
그렇군요. 루쉰은 일본에서 그 의학 공부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근데 왜 진로를 문학으로 바꿨을까요?
일본의 센다이 의학 전문학교에서 서양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의학이 뜻을 품고 그런데 아,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 간첩 혐의로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참수당하는 한 사람의 사진이 있었는데
어머.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처형을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루신은 분노의 불을 지피게 되고
네.
네. 이 러시아 간첩 혐의로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참수당하는 사진. 왜 이걸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바라봐야 하는가.
아.
여기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보다 몸의 병을 고치기보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류신의 아퀴정전은 어떤 작품인가요, 선배님?
일단은 재밌어요.
네, 네. 저도 좀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재밌고 2단은 네. 책이 얇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감 붙었죠.
네. 네. 다행스럽게
네, 너무 좋았어요.
책이 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것에 비하면 얇고
네.
간단해서 앉은 자리에서 저는 한 1시간 반 만에 읽었어요.
그러게요.
이거 김병환 작가님 같은 분은 한 10분이면 읽을 책이에요.
그러게. 10분도 안 걸리실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들으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중국 근대 문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루신의 대표작입니다. 아퀴정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신의 혁명 전후의 중국 사회를 아큐라는 시골 날품파리의 삶을 통해 묘사한 소설이죠. 당시 기형적인 중국 사회 그리고 왜곡된 중국인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혁명의 소용돌이. 이 신의 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최초로 근대적인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큐는 바로 희생당하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아.
착취와 소외에 억눌린 중국 민중.
네네.
그들의 무지 그리고 그들의 비참함. 이것들을 통해서 루시는 당대 현실 인식과 중국 변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희망이 집약된 중국 근대 문학의 이종표 같은 소설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큐정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인공 이름이 아큐라는 건데 이름이 왜 이런지 궁금해지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름인데 네. 알파벳 Q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라는 것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앞에 붙는 접두사이고요.
네.
Q는 중국인들의 변발한 모습. 이 나라 때 이 청나라 시절이었으니까 청나라 말에 중국 사람들의 변발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는 상대방의 이름 앞에 붙여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접두사고요.
네네.
Q는 question에서 따온 말로 알 수 없다. 뭐 좀
그렇군요.
애매모호하다. 네, 애매모호를 중국말로 하면 갸오뚱 이거죠.
네. 진짜 잘 짜시네. 갸오뚱.
네, 갸오뚱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주제는 나도 나를 모를 때입니다. 아큐가 정체성이 모호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간형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지?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나도 나를 모를 때 이 주제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님도 모르실 때가 있나요?
늘 모르죠.
아, 아직도 모르세요?
네, 늘 모르면서 헤매고 있죠.
예. 그럼 누구나 헤매는 게 정답이네요.
그것도 또 정답은 아니지.
아니, 사람이라면 다 헤매나 봐.
찾고 있는 거죠. 헤매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길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애쓰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가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꿈에서 깨고 악몽에 휩쓸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대사가 또 이 가사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
이런 소설 제목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와, 진짜 뭐 툭툭 치면은 뭐 그냥 와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책 제목들이.
여러분은 언제 참.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지. 아니, 제목만 알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나를 모를 때. 예. 반디와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퀴즈 주세요.
퀴즈도 드릴게요. 퀴즈. 자, 이것은 아큐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아큐 정전에 나오는 주인공 아큐 헤어스타일. 이 스타일은 옛 몽고의 풍습으로 남자의 경우 앞머리와 옆머리를 깎아내리고 남은 머리를 뒤로 따늘인 스타일인데요. 청나라 때도 유행을 했죠. 이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부를까요?
황비용 머리 같은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황비용.
그렇죠, 황비용. 예.
1번 볼륨 매직, 2번 변발.
볼륨 매직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아큐정전 첫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아큐정전은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머리말입니다. 루시는 3인칭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 머리말을 통해서 아큐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책을 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아큐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네. 아큐를 위해 정전을 써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한두에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큐 도대체 누굴까요?
이름이나 본 적은 고사하고 아큐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외이장 사람들에게 아큐는 그저 바쁠 때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거나 놀림감일 뿐이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아큐 자신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때 간혹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우리도 옛날에는 니놈보다 훨씬 잘 살았어. 니놈이 감히 뭐라고.
아큐는 집이 없어서 외이장 마을에 있는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당에서 살았다. 그는 딱히 직업도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날품을 판다. 보리를 벨 일이 있으면 보리를 베고 쌀을 찌을 일이 있으면 쌀을 찢고 배를 저을 일이 있으면 배를 저었다. 일이 길어질 때는 주인집에 살기도 했지만 일이 끝나면 떠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쁠 때면 아큐를 떠올렸지만 그저 일을 시키기 위해서일 뿐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더구나 일이 없으면 아큐란 인물 자체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니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언젠가 어떤 어르신이 아큐를 칭찬했다.
아큐는 정말 일을 잘해.
아큐가 우통을 벗고 깡마른 몸을 드러낸 채 어르신 앞에 서 있는 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놀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아큐는 아주 좋아했다. 아큐는 자존심이 무척 강해서 외이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생원시험 준비를 하는 동네 두 글방, 도령조차도 안중에 없었다. 글방, 도령들은 장차 생원이 될 사람들이었다. 자오나리나 첸나리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둘 다 글방 도령인 아들을 두고 있어서였다. 하지만 아큐는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다.
내 아들 놈이 그보다 훨씬 나을 거야.
더구나 성에 몇 번 갔다 온 뒤로는 콧대가 더 높아졌다. 하지만 그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완전히 무시했다. 아큐는 옛날에는 잘 살았고 아는 것도 많은 데다 일도 잘하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에 작은 결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 언제부턴가 머리에 나두창 부스럼 자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것이다. 콧대 높은 아큐지만 나두창만큼은 아무리 자기 몸에 난 것이라고 해도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나두창의 나, 자나, 뢰, 자를 비슷한 음을 가진 말이라면 죄다 싫어했는데 갈수록 그런 말들의 범위가 넓어져 빛이라든가 화나다라는 말도 꺼리더니 중국에는 남포 등이나 촛불 같은 말까지도 질색했다. 사람들이 불어 그러거나 모르고 그런 말들을 입에 올릴라 치면 아큐는 나두창 자리가 빨개질 정도로 화를 냈다. 상대를 가늠해 보아 말빨이 달리는 사람 같으면 때려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항상 아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화난 눈길로 노려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아큐가 이렇게 화난 눈길로 노려보는 방침을 채택하자 외장의 건달들이 더더욱 그를 놀려대는 것이었다.
우와, 화내졌구만. 이제 보니 남포등이 여기에 있었군.
니까지 것들한테는 이런 것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머리에 난 나두창이 더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마치 보통 나두창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아큐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자신이 그런 말을 하면 식견있는 사람으로서 법도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채고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동네 건달들은 그 정도에서 그칠 인간들이 아니어서 아큐를 놀리다가 결국 때리기까지 했다. 아큐는 형식적으로는 졌다. 동네 건달들은 아큐의 누런 변발을 틀어주고는 벽에다가 네다섯 번 소리가 날 정도로 찍고 나서야 아주 만족스럽게 승리한 기분을 느꼈다.
아이고, 아들놈한테 맞은 셈이네. 요즘 세상은 정말 개판이라니까.
그러고 나서 그도 아주 만족스럽게 승리한 기분이 되어 돌아갔다. 아큐는 전에는 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것을 나중에는 죄다 입 밖으로 내버리곤 했다. 그래서 아큐를 놀리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정신적인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변발을 잡아당길 때면 미리 아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큐, 이건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자, 내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린다고.
아큐는 두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틀어쥐고 고개를 비틀며 소리쳤다.
버러지를 때리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어때? 난 버러지야. 이래도 놔주지 않을 거냐?
버러지라고 해도 동네 건달들은 놔주지 않았고 가까운 담벼락에다 머리를 대여섯 번 찍고 나서야 만족스럽게 승리했다는 듯이 떠났다. 이번에야말로 아큐를 제대로 혼내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초도 못 되어 아큐 역시 만족해하며 떠났다. 그는 스스로를 경멸하고 업신 여기는 데에다 자기가 첫 번째 가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더구나 스스로 경멸하고 업신 여기는 데에는 이라는 말을 제외하면 첫째 가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으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사람도 첫째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니까 것들이 뭐라고 감히.
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윤태규의 마이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큐가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예전엔 잘 살았어 하고 잘난 척하다가 동네 건달들한테 또 맞을 때는 나는 버러지야 막 이러고, 지난주 캉디드도 캐릭터 진짜 특이했는데 아큐도 어우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네.
일단 아큐는 말이죠.
네네.
좀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좀 비열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지가 제일 잘났다고도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아, 쓸데없는, 네,
쓸데없는 자존심이 무지무지 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실속은 또 없어.
아이고.
노총각이야.
아유, 어떡해. 네.
그러니까 좀, 네. 그리고 패배주의도 좀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데 왠지 이상하게 불쌍한.
불쌍해요.
네.
그러게요. 아니, 아들놈에게 맞은 셈이네 하는 걸 보니 나이도 꽤 있는 양반 같거든요. 왜 그렇게 건달들한테 맞고 다니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사실 힘으로도 밀리고 건달한테.
네네.
또 숫자로도 밀리고. 그러니까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데 맞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때려줘요. 어떻게 해요? 때려주면 더 크게 맞을 텐데.
그럼 그럼.
더 죽도록 맞을 텐데. 그러니까 체념을 하거나
네.
잊어버리거나 마음속으로 그냥 그래. 때려라. 나는 맞는다. 나는 그냥 벌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죠.
네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에 많이 침략을 한 상태였어요.
아.
중국이
네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많은 억압과 피해를 당했던 자화상이 생각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 소설을 네. 읽으면서.
아, 그렇군요.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아큐가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네.
맞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렇죠.
어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그래도 아큐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첫째 가는 사람이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혼자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있는데요. 캉디드가 좀 지나치게 해맑은 동네 바보 스타일이었다면 아큐는 왠지 좀 어둡고 슬픈 것 같아요.
그 청나라 말기고요.
네.
이제는 청나라도 아무 힘이 없고 그 당시 중국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나 중국 민중들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고 뭐 민족의식이라든지 독립의식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고
네.
이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 아큐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중국의 역사가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부심은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한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한때는 우리 중국의 문화가 중원이었어, 중원의 문화였어, 이런 식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빛바랜 자부심.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큐는 그 당시 민중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중국 근대 문학의 대표 루쉰의 아큐 정전입니다.
네. 최영규님, 나도 나를 모를 때, 취해서 자고 일어나면 필름 끊겨 있을 때.
그리고 황경선님, 아프다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아이가 우니 벌떡 일어나는 저를 보며 엄마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네요 하셨습니다.
8044님, 밥을 먹고 난 후 2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픈 나를 발견했을 때.
맞아, 맞아.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배고파. 맞아요. 이하나사오님, 중국학을 배우는 52세 만학도입니다. 지금 3학년인데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근데 공부는 남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예. 3068님,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한 나. 끊고 맺는 것이 없이 우유부단한 성격의 나.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나. 나는 나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후회합니다. 나를 찾고 싶네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네. 많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어서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네. 신규자님, 내가 누군지 무얼 향해 살아가는지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야구는 9회 말이라는데 인생 5회 말을 걷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6, 7, 8, 9. 네 번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직 멀었으니까요.
네.
천천히 가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큐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옛 몽고의 풍습으로요. 남자의 경우 앞머리와 옆머리를 깎아내고 남은 머리를 뒤로 따 늘인 스타일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볼륨 매직, 2번 변발.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아큐가 동네 건달들에게 맞고 다니니까 이 다른 사람들도 아큐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뭐 야바위꾼까지 아큐를 깔봅니다. 그런데 아큐는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정신승리법이 있어요. 정신승리법. 네. 누가 봐도 아큐의 완패인데 아큐 자신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큐는 이런 갖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적들에게 이긴 뒤 즐겁게 술집으로 가서 술을 몇 잔 마시고 사람들과 실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말다툼에서 승리를 하고서 즐겁게 사당으로 돌아가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잠을 잤다. 돈이 생기면 야바이 노름을 하러 가서는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된 채 사람들 틈에 끼어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가장 쨍쨍했다.
청룡의 400! 자, 수리수리 자, 뚜껑을 깝니다.
야바이군이 뚜껑을 열었고 그도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된 채 노래를 불렀다.
아, 천문입니다. 각은 텄고요. 인과 천당에 아무도 안 걸었군요. 아큐는 돈을 이리 주세요. 천당에 150!
아큐의 돈은 이런 노래가락을 타고 차츰 얼굴이 온통 땀투성인 사람의 허리춤으로 들어갔다. 그는 결국 사람들 무리에서 밀려나 뒤에 서서 구경이나 하면서 남들이 아는 노름에 자신이 가슴을 졸이다가 노름판이 파하면 못내 아쉬운 발길을 돌려 사당으로 돌아와 이튿날 퉁퉁 부은 눈으로 이를 나갔다. 그런데 인생사 길룡화복이 세옹지마라고 아큐가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 때문에 도리어 낭패를 보게 되었다. 외이장 마을에서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날 밤이었다. 이날 밤에도 평소처럼 연극 무대가 차려지고 그 옆에 야바이판이 여러 군데서 버려졌다. 연극 무대에서 울리는 징소리 북소리가 아큐 귀에는 심리 밖에서 나는 것 같았고 야바이꾼의 노래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돈을 따고 또 따서 동전이 작은 은하로 변하더니 다시 큰 은하로 변하고 그 큰 은하가 다시 돈더미를 이루었다. 너무 기쁘고 신이 났다.
천문에 은전두냥이요.
그는 누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알지 못했다. 욕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 발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한동안 정신이 아득해진 뒤 겨우 기어서 일어나 보니 야바이파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걸로 보아 주먹질도 당하고 발길질도 당한 것 같았다. 몇몇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뭔가 잃은 것 같은 허전한 기분으로 사당에 돌아와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야 한 무더기 은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날 벌어지는 야바이파는 대부분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니 그자들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하얗게 눈부시던 한 무더기의 은화. 더구나 그의 것이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아들에게 빼앗긴 셈 치려고 해도 여전히 개운치가 않았다.
난 퍼러지야.
여전히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조금이나마 패배의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것을 승리로 바꾸었다. 오른손은 들어 힘껏 자기 뺨을 연달아 두 대 갈겼는데 얼얼한 게 조금 아팠다. 때리고 나자 마음이 편해지고 때린 사람이 자기이고 맞은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인 것처럼 느껴지더니 조금 지나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처럼 여겨졌다. 그제야 그는 만족스럽게 승리한 기분이 되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잠이 들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리쌍의 리쌍 브루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규도 정말 재수 없는 사나이군요. 모처럼 노름에서 돈을 땄는데 이걸 왜 못 지켜? 얼른 지켰어야지. 홀딱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바이꾼이 사실 이 야바이 하는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날은 아큐가 굉장히 재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땄는데
네.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싸움을 일으키고 네. 그 통에 이제 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죠.
진짜 저는 참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아큐를 정신을 잃을 만큼 때리고 뺏어간 건데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자기 뺨 때리기예요.
또 때려? 왜 이렇게 네. 때려? 자기가 때리고 남이 때리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리고 속이 후련해졌을지.
이게 바로 아큐만의 정신 승리법이에요.
와.
때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때린 사람이 자기고 맞은 사람도 또 다른 자기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처럼 느낀 거죠.
지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그 울분과 한이 맺힌 사람이 하는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네.
웬만하면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네.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해 가요.
진짜요?
그럼요. 이게 이해가 가면 뭐 비정상이게. 얼마나 무시하고 맞고 살았으면 이게 만약에 네. 이때 아큐가 결혼한 사람이었으면은 아큐의 부인을 때렸겠죠.
아. 네.
다행히 그래도 결혼 안 한 싱글이니까.
그럼 싱글로 사는 게 낫네요, 이분은. 그러네요.
근데 이 아큐가 건달들한테만 맞은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신분이 높은 자오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오나리. 자오나리한테도 맞아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아큐가 사람들한테 네. 이 웨이장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자오나리인데
네.
자오나리하고 나하고 원래 한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지고 학렬 따지면 내가 증조할아버지일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맞은 거군요.
당연하죠. 예, 자오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네.
아큐를.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늘씬 얻어맞고 예. 명예훼손으로 벌금도 내고 뭐 이랬죠.
근데 아큐가 자오 씨라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한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는군요.
네, 이 소설을 쓴 이 화자,
네.
그러니까 지은이도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해요.
아, 미스터리한 인물이죠. 네. 알고 보니까 아큐가 출생에 비밀이 있어서 알고 보니 굉장히 높은 귀족 신분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좋겠다.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아큐의 순환이 끝이 없어요. 자오나리한테 맞고 건달한테 맞고 자 이번엔 또 누구한테 맞게 될까요?
어느 해 봄 그는 알큰하게 취해 길을 가다가 담장 밑 햇볕 아래에서 왕털보가 우통을 벗고 이를 잡는 것을 보자 갑자기 자기 몸도 간지러워졌다. 이 왕털보라는 자는 나두창이 있는 데다 털보여서 사람들이 다들 왕 나두창이 털보라고 불렀다. 아큐는 여기서 나두창이라는 말을 빼기는 했지만 그를 아주 멸시했다. 아큐가 보기에 나두창은 이상할 게 없었지만 구렛나루는 정말 괴상하고 눈에 거슬렸다. 그는 옆에 나란히 앉았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감히 옆에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왕털보한테 겁날 게 무엇인가? 사실 그가 기꺼이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왕털보를 높이 쳐주는 일이었다. 아큐도 해진 저고리를 벗어 한 번 뒤집었는데 빨래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아니면 대충대충 해서인지 한참이 지나도 이를 서너 마리밖에 잡지 못했다. 그런데 왕털보는 한 마리 또 한 마리 어떤 때는 두 마리, 세 마리씩 입에 넣고 깨물며 톡톡 소리를 냈다. 아큐는 처음에는 실망했고 나중에는 화가 치밀었다. 가짜는 왕털보조차 이가 저렇게 많은데 자신은 이렇게 적으니 이 얼마나 채통이 깎이는 일인가. 그는 한두 마리 큰 놈을 잡고 싶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겨우 중간 크기의 하나를 잡아 씩씩거리면서 두툼한 입술 안에 넣고 힘껏 깨물었다. 그런데 겨우 픽 하는 소리가 날 뿐 왕털보의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나두창 자국까지 온통 붉어져서 옷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침을 뱉었다.
에이, 퇴! 이 털버러지 같은 놈! 이게 누굴 욕해?
아큐는 요즘 들어 비교적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스스로도 폼을 재기는 해도 사람 때리는 것에 습관이 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겁을 먹었는데 유독 이번만은 아주 용감했다. 저렇게 얼굴이 온통 털투성이인 주제에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다니 그는 일어나서 두 손을 허리에 받치며 말했다.
누굴 욕하긴 몰라서 묻냐?
왕털보가 일어나 옷을 걸쳤다.
너 어디가 근질근질하냐?
아큐는 그가 도망가려는 줄 알고 잽싸게 달려들어 한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몸에 닿기도 전에 그의 주먹은 붙잡히고 말았다. 왕털보가 한번 쏙 잡아당기기만 했는데도 아큐는 비틀비틀 끌려갔다. 이내 왕털보가 아큐의 변발을 움켜쥐고 담장으로 끌고 가 머리를 찧었다.
군자는 착오로 말로 하지 손을 쓰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왕털보는 군자가 아니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연속 다섯 번을 벽에 찍고는 힘껏 밀쳐버렸다. 아큐가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만족해하며 떠났다. 아큐의 기억에 이것은 난생 처음 당하는 굴욕이었다. 왕털보는 구렛나루가 있다는 결점 때문에 아큐에게 경멸을 당하면 당했지 아큐를 경멸한 적은 없었고 손찌검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그야말로 뜻밖이었다. 과연 사람들 말대로 황제가 과거제들을 폐지하여 대감이나 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없어지자 자오 가문의 위풍도 빛을 잃어 사람들이 아큐를 무시하는 것일까? 아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지 서 있었다.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왔다. 그의 적수가 또 오는 것이다. 그 역시 아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첸 대감네 큰 아들이었다. 그는 예전에 성안으로 달려가 서양 학당에 다니다 어쩐 일인지 다시 일본에 가더니 6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걷는 것도 서양 사람처럼 버쩡다리로 걷고 변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10번도 넘게 대성통곡을 했고 그의 부인은 3번이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그 변발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나쁜 놈들이 잘라버린 거라네. 원래 높은 벼슬을 할 사람인데 이제는 머리가 어서 자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뭐야. 하지만 아큐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를 가짜 양놈이라거나 양놈 앞잡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보기만 하면 몰래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심히 싫어하고 증오하도다.
아큐가 옛 말씀대로 질색한 것은 그의 가짜 변발이었다. 변발이 가짜인 이상 사람 노릇을 할 자격을 진작에 잃은 것이고 그의 마누라가 우물에 세 번만 뛰어들고 네 번 뛰어들지 않았으니 그녀 역시 훌륭한 여인이 못 되었다. 그런 가짜 양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 당나귀 같은...
아큐는 아직껏 속으로 욕을 했을 뿐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의분이 치솟고 복수심이 일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당나귀가 노란 칠을 한 지팡이를 짚고서 성큼성큼 다가왔다.
한 대 맞겠구나.
얼른 온몸을 움츠리고 어깨를 잔뜩 축혀 올린 채 기다렸다. 이윽고 타닥하는 소리가 울렸으니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아이쿠, 저 아이에게 말한 겁니다요.
아큐는 곁에 있던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을 했다. 탁, 타닥. 아큐의 기억으로는 이것이 평생 두 번째 당하는 굴욕인 듯 싶었다. 다행히도 타닥 소리가 나면서 맞고 나자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아 마음이 오히려 가뿐해지고 망각이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배도 효과를 발휘해서 천천히 걸어 술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분도 어지간히 좋아졌다.
낭독 끝에 들으신 곡은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였습니다.
네, 왕털부와 첸대감 내 큰아들한테 또 맞았어요. 네. 그만 좀 맞고 다니지 동네 북입니까? 그리고 너무 더러워요. 무슨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이를 잡아서. 아유, 그냥.
하여간 이렇게 아유, 그냥.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네. 왜 이렇게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네, 패배를 정신조작을 통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아큐의 정신승리법. 이게 참 노예의식이죠.
그렇죠.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게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항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중국이 직면한 위기와 어둠의 핵심이라는 것이 루우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잠깐 저 사연 좀 보고 갈게요.
네.
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 오면 그냥 만나요. 제 자신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범태님.
아, 그 느낌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이용모님. 하고 싶은 일보다 생업이 먼저가 돼버린 나를 볼 때 난 지금 무얼 하고 있으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하셨습니다.
6021님, 돈이 없어도 밥을 사요. 공짜로는 절대로 못 얻어먹어요. 이해 불가죠.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그리고 구하나공사님, 아이 새 키우며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일관성 제로 하셨습니다.
차수진님은 불쌍한 아큐,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나 봅니다. 나도 실패와 좌절 앞에 툭하면 합리화하지 않는가. 나는 또 다른 시대의 다른 모습의 아큐인 것만 같습니다. 하셨네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자, 아큐에게 펼쳐질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내일 기다려주시고요.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3월 10일 월요일 제목 아큐 아이쿠. 아큐 누구냐 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한때는 잘 살았다고 큰소리만 뻥뻥 치더니 알고 보니 동네 북이었네. 지난주 캉디드가 18세기 유럽 동네 북이었다면 아큐는 청나라 동네 북이구만. 동네 북은 어디가나 다 있나 보다. 어둡고 습해서 축축한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창고 같은 느낌. 아큐에 대한 첫 느낌이다. 이 사람의 인생 어떨까? 이렇게 살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는 하게 되는 걸까? 마음이 안 놓인다. 왠지 초록불이 깜빡깜빡거려서 몇 초 후면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데 아직 횡단보도는 반도 못 건넌 위태로운 사람을 보는 느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취 상태라면... 아큐 외면해버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다. 어쩌면 여기저기 치이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 같아서일까? 아큐씨, 우리 정신 차립시다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블렌딩 원두를 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아큐정전을, 예담에서 루시엔의 말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그리고 연극 날 보러 와요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청나라 남자들의 헤어스타일 뭘까요? 변발이죠, 변발.
볼륨 매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 오늘 배웠습니다. 네. 네, 선물 받으신 분은요, 반디로 조희원님, 손현정님, 문자로는 8044님, 0730님, 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은 게시판으로 서범근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소유와 정기고의 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 소유와 정기고의 썸 게시판으로 서범근 씨가 네.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가끔씩 나도